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 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돌아봅니다. 얼마나 바빴는지 모릅니다. 하루를 돌아봅니다. 먹을 것이 넉넉했고 하루를 돌아보니 즐거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다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다 하나님 우리 찬양의 대상인데 하나님 너무 바빠서 오늘 하루 주님 없이 살지는 않았는지요. 쌀통에 쌀이 가득 차서 주님을 잊어먹은 적도 있고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 넉넉해서 주님을 생각지 않은 적도 있고 건강해서 주님 없이도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부른 찬양대로 오 주님 없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시고 주님만 붙들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모습으로 이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풍성이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들을 나누십니다. 우리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 오늘부터요, 제 2권입니다. 제 2권. 우리 1권이요, 사실은 이거 반이에요. 이만큼이 반이에요. 그 다음에 2권이 이제 이 반인데, 우리 2권 마치면 우리도 종강할 거예요. 근데 2권도 양이 만만찮아요. 근데 오늘 나가는 양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 없는 거는 그냥 빼고 막 1472로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보시면요, 제 2권이라 되어 있고요. 1권은 뭐에 대해서 다뤘나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녔는데 1권은 무슨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1권. 그럼 쉽게 얘기하면 2권은 뭡니까? 2권은 구속주 하나님입니다. 구속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속주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누구로 오십니까? 예수님으로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왜 필요하고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실 건지 이런 얘기들을 서양 사람들의 신학자의 입장에서 아주 장황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필요 없는 것들은 뭐 싹싹싹 빼고 필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만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누가 지었습니까? 그 1권입니다.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그러면 세상 지은 것을 사람들이 다 보고 하나님 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고 난 뒤에는 그게 그런 방향으로 안 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막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 통하여서 또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천지 창조의 그 어마어마한 풍성한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까지 해서 우리 1권이 마쳐졌고요. 2권 제목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건 제목만 보셔도요. 성경 하나에 대한 큰 신학적인 사상이 요약이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속자로서의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예수님이 여기까지는 하지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계신 누구로서의 구속자로서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도요 굉장히 풍부하고 굉장히 깊이 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이름은 예수님이지만은 직위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러면 처음에는 무엇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처음에는 구약에 나타나셨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대표성을 띄고 얘기했나 그러면 율법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율법으로 누구들에게?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히브리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는 신약에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복음으로 우리에게 계시. 성경 한 권이 요약된 거예요. 참 탁월해요. 이런 것들은 탁월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그분은 처음에는 율법으로는 조상들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다음에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하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바로 안 쫓아 들어갑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한참 장황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거 한번 따라가보죠. 왜냐하면요. 굉장히 유익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죠? 예수님 그러면 막 좋아서 막 그러는데 이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다 다룹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짧아.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너무 길어요. 이게 좀 절충이 돼야 됩니다. 제가 미국 사람들하고 공부를 해보니까요. 다 아는 얘기를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아마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고 페이퍼를 쓰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 줄로 쓰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좀 절충이 되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절충식으로 합니다. 2장까지만 되고 3장은 한만 해도 제가 준비를 해보니까 아무리 준비를 해도 3장까지는 오늘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 1장. 1장.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타락과 배반으로 인류 전체가 저주에 넘겨졌고 그 원상태가 부패하였다. 원죄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권이 뭐였습니까? 일권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막 이거로 나왔는데 그 창조하신 창조의 이야기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을 받고 죄에서 돌이키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속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에 관한 지식이 누구에 관한 지식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게 1장 다시 한번 보십니다.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을 알려 그러면 사람의 알려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렇습니까? 이렇습니다. 타락과 배반으로 인류 전체가 어디에 넘겨졌고요? 저주에 넘겨졌고 그 원상태가 어디였습니까? 부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예수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루는 게 뭡니까? 원죄론입니다. 원죄가 뭡니까? 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요, 죄 얘기도 하면 싫어하고요, 원죄 얘기도 하면 막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다뤄보자고요. 이거 뭐 순서에 의해서 나가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1번.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라 그러고 죄에 대해서 알라 그러면 무엇부터 알아야 됩니까?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 근데 그 소크라테스가 원래 안 그랬습니다. 그걸 뭐 잘 가르쳐주지만 켈빈도 얘기를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자기 제자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얘기했지만 그것은 어떤 델피 신전인지 그 신전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인용을 했는데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모르고서는 예수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알면서 뭐부터 알아야 되는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창조 때에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창조된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선천적으로 아주 하나님 아버지하고 가깝게 우수하게 창조를 하셔서 아주 영광스럽게 창조하였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두 번째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우리가 아주 비참한 타락한 상태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지고 비참해졌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라 그럴 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럴 때는 철학적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켈빈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자 그럴 때는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사람을 만들 때 얼마나 영광스럽게 창조하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죄를 짓고 타락한 뒤에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두 개입니다. 됐습니까? 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자 그럴 때는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1장 창세기 2장 하셨을 때 그때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나님과 막 이렇게 대화도 나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성경에는 없지만 켈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너무 좋아서 지루한 곳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재미난 것들을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사람의 이상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범죄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천국에 가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맨날 찬송만 하고. 들어보셨습니까? 오히려 지옥 가는 게 재밌을지 몰라. 아이 뜨거워 그러면서 대화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하는데 천국 가면 재미도 없고 골프가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농담삼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수준에서 하는 거고요. 천국에 가면 말할 수 없는 영광과 희열과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이고 뭐 다 갖춰준 재미가 있었을까라고 얘기하지만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은 어마어마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즐거움과 기쁨들이 다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하고 우리 자신을 알라 그럴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창조하셨는가. 둘째, 타락한 뒤에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 됐는가? 비참해졌는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게 1번입니다.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본성은 망상적인 어디에 빠지는 경향이요? 자기 도취에 빠지는. 이게 뭡니까, 그러면? 사람은 지금 훨씬 비참해졌는데, 당신 좀 괜찮아요? 당신 멋있어요? 그러면, 내가 뭐 좀 되나 보다, 이렇게 싶어갖고요.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자기도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쵸? 우리 2번 한번 읽어보십니다. 관로 2번. 시작! 예, 타락해서 자기가 아주 비참해져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자기가 어떻게 될 수도 없는데 인간성에 대해서 당신 괜찮아요. 그리고 막 칭찬을 해주고 박수를 보내주면 어깨가 우쭐해져서 대충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자아도취에 빠지고 망상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게 2번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 3번.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알 뿐만 아니라 1번이 이제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3번. 자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에 대한 인식이 뭡니까? 그러면 창조 시에는 그렇게 영광스럽게 창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타락하고 난 뒤에는 자기를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해도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은 그냥 일반적인, 관로 1번은 일반적인 진술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영광스럽게 창조됐고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그런데 3번에 가면은 자기에 대해서 이제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고 해도 우리 힘으로 아무리 해도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게 3번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처음에 아담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보고 죄인이라 그럽니까? 근데 이거 이제 사람 싫은 거죠. 그거는요,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막 그게 싫어가지고.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 보고 죄인이라 그랬냐고. 왜 우리가 오리지널 씬을 가지고 있다 그러냐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되어 옵니다. 이제 한번 보십니다. 4번. 큰 소리를 좀 읽어주십시오. 제가 오늘 읽을 때는 목을 좀 아끼기 위해서 안 읽겠습니다. 4번 한번 읽어주십니다. 시작! 예, 관로 하나만 나와도 우리는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관로 하나만 나와도. 아담이 타락한 이야기는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신학자들이 그 아담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무엇이라고 많이 합니까? 뭐 교만이다, 불순종이다, 뭐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그런데 성경을 정확하게 찾아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9절 한번 주실래요? 우리 진도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진도를 지금 싹 나갔습니다. 켈빈의 생각을 지금 불필요한 건 빼고요. 쫙 지금 이만큼 나왔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그놈 따먹었구나. 성경은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신약에 와서. 그 따먹은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걸 따먹었습니다. 따먹은 거를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큰 소리를 한번 읽어주십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이 그걸 따먹은 거를 무엇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한 사람이 뭐 안 했다고요? 순종치 아니함으로. 한 사람이 불순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담의 타락한 그 죄가 뭡니까? 그럼 불순종입니다. 그러면 그 불순종의 근본 뿌리가 뭡니까? 그럴 때 그는 많은 학자들이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교만입니까? 성도 여러분들, 에덴 동산은 퍼펙트한 곳입니다. 거기에는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하도록 되어놨습니다. except, 뭐를 제외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실과 따먹지 못하게. 그 나무실과 이름이 뭐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입니다. 제가 한번 길게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랬을 때, 모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나 하면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럼 사람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나 그러면 실과에다 맞춥니다. 그런데 그 실과에도 맞춰야 됩니다. 근데 원래 어디에 이 지금 마귀가 마귀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이 아담을 건드렸냐면요. 선과 악을, 예, 알게. 선과 악을 알게. 그걸 하는 겁니다. 그 알게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그걸 먹으면 누구같이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성경들 사탄이요. 바보가 아니에요. 이거 하고 만불짜리 사탄이 내놓고 어느 거 할래?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만불짜리 우리 합니다. 만불짜리.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걸 이렇게 보여주면서요. 그 식구가 안 먹어도 되잖아요. 배가 고파요. 딴 거 따먹을 거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읽었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과에다 과실을 초점을 맞춘다니까요. 실과 따먹지 마라 그랬다고. 그런데 정작 마귀가 실과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요 알게를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그 왜 따먹지 말라 그랬는지 아냐? 그 실과? 그 따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 보니까 여자가 가만 보니까 눈을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여자도 생각이 많잖아요. 어떨 때는 명품을 사고 싶을 때는 막 재보고 한번 죄를 한번 지어볼까 싶을 때는 막 생각이 많잖아요. 까까락까락까락 생각을 하다가 손이 쑥 나가잖아요. 그렇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저거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게 가슴에 비수처럼 꼽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먹습니다. 성도님들 선악과라 그럴 때 그게 뭐가 생략이 됐습니까?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라는 단어가 빼먹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얘기들을 하시지만은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과 악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근데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달라들었다고요? 그 알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그거를 이제 따먹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자기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따먹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요? 불순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들을 다 종합해보면 그게 하나님처럼 자기가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수준까지 올라가려는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이 죄를 짓는 그게요. 부족해서 지은 게 아닙니다. 열매가. 그게 탐스러워서 지었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정작 그 깊은 속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따먹은 겁니다. 이 죄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렇죠? 4번 다시 보십니다. 제목만 한번 읽어주십니다. 시작. 아담이 타락한 이야기는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것은 배신이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지 마라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피조물로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선과 악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는 것을 따먹기만 하면 자기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시작이 여기에서부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때 이제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대대로 내려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어게인스트를 합니다. 왜 우리가 죄는 아담이 지었으면 아담이 짓고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가 죄인이지 왜 우리가 처음부터 죄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제가 영어는 기억이 안 납니다. 신학적으로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무엇을 짓는다? 죄를 짓는다. 그게 신학적인 큰 명제입니다. 한 번 더 해드릴까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태에서 우리가 아빠, 엄마가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하고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이렇게 딱 이렇게 형성돼서 엄마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는 죄 중에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그럴 때 아담이 지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죄를 지금 얘기합니다. 그 죄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그 죄를 뭐라 그러죠? 원죄라고 그럽니다. 원죄는 성경에 없습니다. 원죄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습니다. 원죄라는 사상은 성경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원죄라는 단어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신학적인 용어. 그래서 4번요. 아담이 타락한 이야기는 죄가 무엇인지 그건 불순종이고 그것은 배신입니다. 이제 5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지은 그 죄가 뭡니까? 한번 큰 소리로 5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최초의 죄가 원죄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성경 구절도요, 그런 처음 한 사람이 지은 것 때문에 다 죄인 되어서 라는 사상이 성경에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사람을 다루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위해서 몇 사람이 죽었습니까? 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한 사람이 죄진 것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 되었듯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그것을 믿으면 한 사람이 그렇게 했지만 다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라는 이게요,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성경에서 만들어진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이렇게 그 사상을 기록하게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5번요, 아담이 죄를 지었거든요. 네, 최초의 죄가 원죄입니다. 이거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전달은 모방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지 번식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펠라기우스 이 사람은요? 이단입니다. 이 사람은 이단입니다. 원죄를 막 싫어합니다. 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혼자 손해를 봤지 오고 오는 세대는 아담 죄 때문에 손해본 게 아니라 지죄 때문에 손해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죄라는 것은 모방에 의해서 짓는 거지 번식에 의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는 죄 중에서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물어볼까요? 우리 선하게 태어납니까? 우리 속에 가만 보면 악이 있는 거로 태어나는 것 같습니까? 자기를 보면서 얘기해 주십시오. 자기 아이들을 보면서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것 같아요? 선한 것 같아요? 악한 것 같아요? 네, 죄종이 태어난 것 같아요. 애들 다 키워봐서 알잖아요. 나쁜 거를 가르친 적도 없고 아직 나쁜 거는 말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자기 동생이 연년생으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가만 내버려두고 이렇게 하면 가서 이렇게 꼬집고 땡기고 때리고 뭐 우리 하는 거 파워만 없지 다 하지 않습니까? 말만 못 했지 뭐라고 다 하지 않습니까? 째려보고 싫어하고 이런 거 다 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굳이 뭐 성악설 그런 사람을 막 내리깔 필요는 없는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알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그걸 알게 되는구나 이렇게 돼서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해석하기를 불순종이라 이렇게 해석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은 죄가 원죄인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유전 인자 속에 그게 들어가 있는지 DNA 속에 들어가 있는지 어떤지는 모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언제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는가? 응애? 그리고 태어날 때 전가되는가? 아니면 아빠, 엄마가 이렇게 정제와 난자가 만날 때 이게 증거가 되는 게 이게 지금 신학자들은 많이 다툽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납니다. 그 죄 중에 태어나는 그 이론을 그 죄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5번으로 다시 가봅니다. 5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번 시작!
최초의,
네, 최초의 아담이 지은 죄가 원죄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부터 나오는 것들,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그런 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 상관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요 성경구절 다시 나올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 안 해서 원죄가 우리한테 죄가 막 물려 내려왔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고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그 피공로가 우리에게 다 넘어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여튼 하고요, 우리 시편 51편 5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윗이 뭐 자기가 원죄가 뭔지 뭐 이런 거 뭐 신앙 용어가 이런 시에는 없었잖아요. 뭐 그렇지만은 이렇게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자기는 죄를 지은 적도 없습니다. 자기는 그 엄마 뱃속에 10달이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죄악 중에 출생했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는요,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지만 저도 죄 중에 태어났고, 죄 중에 저도 잉태됐고, 우리 어머니가 죄 중에 저를 태어나게 했고,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필요 없죠. 그래서 지금 제2권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속자로서의 구원자로서의 예수님, 하나님, 그분이 2권입니다. 다시 이제 6번 넘어갑니다. 6번. 6번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원죄는 모방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아까,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원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펠라기우스, 그리고 다른 많은 신학자들과 이단들은 뭐라 그러냐면, 죄는 그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죄는 자기가 태어나서 모방해서 그렇게 죄는 짓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죄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여러 사람 얘기 안 합니다. 아담 한 사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이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왔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사망이 왕노릇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죽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을. 성도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나면서 죽는 거 봐죠. 죄를 안 지었잖아요. 뭐 태어나 죄 지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엄마 이 산도를 타고 나오다가, 산도입니까? 예, 이거 하여튼하고, 이거 엄마한테서 나오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죄도 안 지었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죄 중에 탄생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그래서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무엇이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 죄는 한 사람이 지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이릅니다. 이게 같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원죄라는 것이 인정되어지지 않으면요,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도 인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으로 시작! 아멘. 이 성경 구절 믿으십니까? 예,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때문에 다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이제는 죄를 지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죽잖아요. 안 죽으면 좋은데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왜요?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7번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켈빈 재밌죠?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렇게 보시면요. 그러면 이제 죄가 이제 어떻게 하든지 사람에게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유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뭐 이걸 어떻게 설명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우리 2000년 기독교 회사에서 이걸 그냥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아담에게서 시작한 부패와 그 죄 때문에 생긴 그 죄악의 그 결과들은요, 선조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후손들에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요게 이 죄의 유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길지만은요, 뭐 긴 거 뭐 이것저것 증명하고 할 거 없습니다. 죄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여튼 이렇게 유전돼서 사람들에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모든 인류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8번. 그럼 원죄의 정체가 뭡니까? 요 켈빈 얘기 한번 읽어볼게요. 원죄의 정체.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글을 쓰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원죄는 우리 본성의 유전적 타락과 부패인 듯하다. 원죄는 우리의 본성의 유전적 타락과 부패인 듯하다. 그래서 영혼의 모든 부분에 이게 다 영향을 미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원죄,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분명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본성에 유전적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그게 타락, 부패, 그렇게로 몰고 가는 것 같다고.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 영혼에까지도 그게 영혼에 미쳐 있다고. 그래서 그 부패와 타락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받게 만들고, 또 그 원죄라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육체에 일어나는 모든 행위,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 때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다 그 원죄의 범죄 속에 넣더라 이런 겁니다. 그게 유전돼서 내려오는데 그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럴 때는 그 드러나는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이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 성경 구절 적어놓으시고요. 집에 가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현저하니, 근데 이상해요. 가면 갈수록 더 심한 거 있죠. 가면 갈수록 교육도 발달하고,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의식도 이렇게 어떻게든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데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악해지고,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부패해지는 거 있죠. 저만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죠? 신문들을 보시면 뭐 옛날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뭐 1960년대 한국에서 누가 자살했다 그러면 한국 전체가 떠들썩했습니다. 한국 전체가. 지금은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30몇 명, 40몇 명 됩니다. 신문에 나지도 않습니다. 그게 기사거리도 아니니까 누구만 납니까? 연예인들만 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만. 제가 자살했다 신문에 나지도 않습니다. 뭐 제 이름 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좀 유명한 연예인이라니 납니다. 아주 희한한 시대가 됐습니다. 30명, 40명, 50명이 막 그냥 죽고, 요새는 동반 자살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부부가 동반 자살합니까? 아니에요. 생판 모르는 놈들끼리 모여갖고요. 인터넷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만나갖고 자동차 타고 가가지고 그 속에서 불 피워놓고 죽고, 빠져서 죽고, 뭐 피 흘려 죽고, 난리치는 세상이 지금입니다. 이게 참 희한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뭡니까? 그러면 현장이 육체의 일들이라고 그럽니다.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지금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겉으로 들어서 나오는 게 우리 속에 죄성이 있는 그 원죄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 빠져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도요, 죄를 짓고 속에서 죄 이게 무럭무럭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했습니까? 사도예요. 천국까지 갔다 와봤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가보시면 막 고민하지 않습니까? 내 속으로는 이런 걸 원하는데 내 육체의 소욕은 또 이걸 원한다 그러면서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 창조될 때는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런 모습을 띠면서 가면서 타락하고 난 뒤에는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성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9번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은요, 교육이나 과학이나 뭐가 돼도 이런 것들은 없어지질 않습니다. 이건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이것들은 없어지질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믿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죄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도말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죠. 그렇죠? 도말, 도말. 도자가 무슨 도자인지 알죠? 예, 도자가 바르다는. 한국에 가면 도료상 이런 게 있잖아요. 그 페인트 파는 데가 도료상입니다. 페인트 뭐 하는 겁니까? 바르는 겁니다. 우리 제가 이렇게 새까맣게 있는데 물로 씻어준다는 표현도 있지만 도말한다는 표현이 있을 때 도자가 이게 바른다는 뜻입니다. 우리 제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걸 주님의 피로 계속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없이 하듯이 해준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 믿자마자 제가 싹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다 용서해 주시죠. 지을 때까지도 용서해 주시지만은요, 이 죄는 끊임없이 생겨서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되는 게 이 죄예요. 참 무섭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빠져나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또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죄가 어떻게 합니까? 9번. 한번 읽어 주십니다. 9번 시작. 죄는 인간 전체를 전복시킨다. 무언가 조그만 죄를 하나 지은 것 같은데 우리 전체를 다 묶어서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거 알아요? 누가 권총 가지고 죄 싫다고 땅 그리고 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윽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 어디 가죠? 감옥에 가죠. 왜 이 사람이 가야 돼요? 손만 보내야지. 손이 쐈는데 손 딱 끊어가지고 딱 전시해놓고 요 손이 몇월 며칠날 했으니까 그리고 재판할 때도 손 나와 그리고 손 딱 갖다 놓고 이렇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손이 쐈지만, 총을 쐈지만 누가 쏜 겁니까? 전체가 쏜 거예요.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품고 구상하고 이러면서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작은 죄를 지었다고 그 작은 죄가 작은 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온 전체가 다 부패한 것을 작은 죄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냥 있는 대로 내놓으면 누구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9번. 그래서 죄는 인간 무엇을요? 전체를 전복시킨다. 로마서 8장 6절을 한번 보십니다. 큰 소리를 한번 읽어주십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도 여러분들, 생각은요, 생각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엄한 기준으로 갖다 댈 때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이게 부패 자체예요, 사람이. 부패 자체예요. 그래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 다음 한번 보십니다. 10번. 10번은 저도 열심히 봤는데요. 그냥 우리 한번 읽어보고 왜 10번이 나왔나 하면요. 죄는 우리 본성이 아니고 창란 상태이다. 이거 한번 저도 번역을 해보려고 막 찾아보면서 내용을 몇 번을 읽어봐도 이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켈빈을 만나면 선생님 한수 가르쳐 좀 주시죠. 왜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 본성이 아니고 참, 저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우리 성경대학 갈 때는 연세 드신 분들 있고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좀 졸리는 분도 있고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렵게 했습니까? 그런데 물어볼 건데 뜻은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죄는 우리 본성이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본성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본성은 창조시에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본성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켈빈이 본성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렇게 따옴표를 씁니다. 따옴표를.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본성이 아니라고. 그래서 죄라는 것은 만약에 그 본성, 죄의 본성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는데 그러면 죄는 그 본성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누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안 합니다. 그는 성경을 해석하는 분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는 게 아니라 누가 집니까? 우리가 집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만약에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으면 누구한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한테 필요한 거지 뭐. 우리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얘기하는 죄는 이렇게 우리 본성이 아니고 할 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가 하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못 돌리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요겁니다. 넘어갑니다. 이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도 불편하니까. 그래서 11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땡땡 돼 있죠. 그죠? 코테이션. 요거는 하나님께서는 원래 착하게 만들었었는데 타락하고 난 뒤에는 이제 우리한테 천성이 생겼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성의 선천적 부패.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악하게 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타락하고 난 뒤에는 악해졌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는 그게 우리 본성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 본성. 넘어갑니다. 제2장.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인간은 지금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비참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 있다. 인간은 지금 선택의 무엇을요? 자유를.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얘기가 성도 여러분들 자유의지라는 얘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자유를.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자유의지로 지었습니까?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도 결국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그러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확 빨리 넘어갈 거예요. 이게요, 20 몇 가지 있어요. 20 몇 가지 있죠? 27가지 있죠, 그렇죠? 27가지. 누구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이분들 생각이 복잡합니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1번은요, 제목이 없어요. 1번은 그냥 1번으로 그냥 시작해요. 그래서 저도 제목이 없어요. 제목이 없어요. 제 2장 1번은요, 켈빈도 갈로 해놓고 그냥 막 시작을 합니다. 다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목이 없습니다. 아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죄가 전가돼서 다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가 왕노릇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고 이제는 모든 인류에게 죄가 왕노릇하면서도 한 개개인을 보면은 개개인도 전 영역에 걸쳐서 다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도 전부 죄의 영역입니다. 전 인류가 다 죄의 노예이면서 한 개인도 전부 다 죄의 노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갈로 1에서 하고 있습니다. 갈로 1에서. 뭉뚱그려서만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한 개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개인이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7절. 사람이 이렇게 창조됐습니다. 큰 소리를 한번 내리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처음부터 죄가 우리를 붙들고 지배하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속에 아주 신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놨습니다. 이거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 형상이 다 지워졌습니까? 안 지워졌습니까? 학자들 따라서 내용 말이 많습니다. 아마 조금 흔적이 있는 것 같다. 그 흔적 속에서 종교의 씨앗이 나오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자기 모양대로. 해석이 많지만 둘 다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귀가 지고 있습니다. 죄가 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더스탠딩에다가 호소를 합니다. 사람들이 오성을 가지고 이해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은 이걸 뛰어넘을 수 있다고. 죄의 문제와 타락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철학자들이 접근하는 게 뭡니까? 2번. 제목 자체가 이렇습니다. 철학자들은 무엇에 힘을 믿는다? 예, 이해력. 여기 오성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철학에서. 이 번역은 그냥 이해력이라고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 들어가서 다시 제가 관로를 넣어드렸습니다. Understanding. 이분들은 이성이 지성 안에 있어가지고 등불처럼 우리를 비춰줘서 사람들을 밝게 하고 사람들의 이 가치를 높여놓는 거죠. 이분들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사람이 이성과 모든 것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철학자들은 이성과 감각의 중간에 감정, 이성과 감정의 중간에 의지를 넣습니다. 그래서 요 의지라는 것은 양쪽에 하나는 이성이 있고 하나는 이 감정이 있는데 요 의지라는 것이 독자적인 권리와 자유가 있어서 이성적으로 복종하면은 아주 좋은 사회가 됩니다. 감정에 치우치게 복종을 하면은 이거는 참 동물같이 이렇게 타락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도 문학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문학 이론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 문학 이론에도. 사람은 천사같이 지어지지 않고 동물같이 지어지지 않았다. 지금 제가 문학 이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중간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이 착한 생각을 하고 사람이 이성에 복종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천사처럼 살 수가 있고 그리고 고상한 삶을 누린다. 그러나 자기 본능에 충실해서 감정에 치우쳐서 살면은 짐승처럼 살게 된다. 이게 이제 문학 큰 이론할 때 한 몇 시간에 걸쳐서 유명한 이 큰 이론 같은 걸 갖다 대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철학과 문학과 예술과 그게 모든 생각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그 의지와 이성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요, 커피도 좀 마시고, 떡도 나누고, 즐겁게 하루 대화도 나누고, 그러고 난 뒤에 아주 빛이 이렇게 휙 해서 그 다음에 빨리 마시고, 오늘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좋은 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어려워 보이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어렵지도 않네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넓게 하시고, 정신을 맑게 해주셔서 귀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다가를 내는 귀한 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누군지는 모르지만 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먹는 우리는 힘을 내어서 또 주님의 일 열심히 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 육신에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이 저 시계로 20분입니다. 40분에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분 동안 충분히 마시시고 대화 나누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커피 마셔주십시오. 옆에 분들 인사 한번 하십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예, 힘내세요. 살아보시면요. 사장님 이쪽도 불 좀 꺼주시고요. 예, 차별 대우하는 것 같아서. 기독교 강요 어려워요? 쉬워요? 원래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니까요. 하여튼 하고 어려운 데는 손살같이, 복잡한 데는 손살같이, 무슨 뜻인지만 알. 지금 켈빈이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는요, 그냥 얘기하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자유의지 얘기도 하고요,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분이 필요하다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러잖아요. 한 번씩 그런 거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서양 사람들은 너무 길고, 동양 사람들은 너무 짧고, 근데 우리는 중간쯤은 돼서 이렇게 표현들을 해야 되는데요. 주사님, 함석헌 씨 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시는 아닌데 참 잘 쓴 시예요. 이 사람 아주 나이가 드실 때까지 이렇게 사셨는데
함석헌 씨가 친구라는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함석헌 씨 누군지 알죠? 예, 씨알레 소리, 뭐 이런 거 있었고. 저도 대학 단, 예, 권사님 뭐예요? 친구예요?
무교주의자.
예, 무교주의자 맞습니다. 예, 무교주의자인데, 이분 배울 거는 참 많습니다. 저도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닐 때 이분이 나오는 책들 많이 사서 봤습니다. 생각이 굉장히 건전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거는 우리하고 다른데, 세상을 보는 거, 사람을 아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친구라는 걸 썼는데요.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어떤 사람입니까? 멀리 집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는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친구는 사람에 관한 친구입니다. 뭐 길, 멀 길 떠날 때 처자를 먹는 거. 그런데 우리한테는 또 다른 친구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도 세상 친구도 있지만 세상에도 이런 친구 있으면 좋고요. 있을까요?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그래도 내가 살아야겠지. 내가 죽을래. 잘 보세요. 그리고 가슴 속에 잘 담아놓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참 귀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멀리 집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면서 염려하면서 갈 사람들, 그게 아니라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나중에 요 시가 좋으면요, 우리 최영석 집사님한테 이렇게 하나 좀 복사해달라 그러면 집사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잘 복사해 줄 겁니다. 꽃 한 송이를 선물하셔도 좋고, 아니 너무 좋은 시예요. 잘 이렇게 걸어놓고요. 나에게 왜 그런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친구가 돼야 되겠다고. 주위에 지금 친구들 있잖아요. 30년, 40년, 50년 된 친구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보면 드물어요. 그냥 만나면 커피 한잔하고 어떠냐 이게 그 또는 이야기들은 해도 속 깊은 구명대가 배가 지금 꺼져들어갔는데 그래 네가 처자식이 아직까지 졸망졸망하지 네가 살아 그래서 큰일 해줘 이렇게 할 만한 친구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3번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문학을 공부했잖아요.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이성이 있고 머리로 생각하는 게 있고 여기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사람은 어느 쪽으로 움직이면 감정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의지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철학과 문학과 예술과 이런 데서요. 그래서 이 의지가 이성 쪽으로 가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가면 법을 잘 지키고 그쪽으로 가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인격이 고상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적인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그 사람은 너무너무 이 동물처럼 살고 아주 저급하게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철학이고 문학이고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를 잘 쓰면요. 요 의지를 잘 쓰면은 사람이 아주 고상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다 의지를 합니까? 어디에다가 의지를 합니까? 의지에다가 의지를 합니다. 자기 의지에다가. 이제 의지를 잘 사용하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줍니까?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제 3번. 아까 요 의지가 열로 가기도 하고 열로 가기도 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이 고상해지기도 하고 사람이 아주 천해지기도 하고 천박해지기도 한다라고 철학과 학문이 가르칩니다. 그러면 3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철학자들은 결국 무엇을 주장한다? 자유의지를, 의지의 자유를. 그래서 이 의지가 자유롭게 이쪽으로 붙어서 이렇게 가면은 그 사람은 잘 이렇게 해서 철학자들이 의지의 자유, 자유의지에 대해서 글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켈빈은요, 자유의지에 대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쫙 많은데, 켈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거 복잡한 얘기하지 말죠. 특별히 철학 시간에 자유의 신학교에서 철학 시간에,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철학 시간에 신학교에서 신학을 할 때 자유의지를 이야기할 때 누구를 얘기 많이 하냐고 하면 어거스틴을 얘기 많이 합니다. 어거스틴의 자유의지로는 교회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켈빈은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면 그것도 골치 아프니까 그런 거 심각하게 얘기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속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다가 이 자유의지에 관한 어거스틴 8번 어거스틴의 자유의지라는 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의 의지는 자유롭지 못하다. 뭐 이런 얘기도 쭉 하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켈빈, 나는 어거스틴의 자유의지론을 폐기 처분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여기 그렇게 썼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저도 자유의지에 대해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우리한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우리가 이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저거를 선택할 수 있고 아침에 콩나물밥을 국밥을 끓여 먹을까 아니면 북엇국을 끓여 먹을까 그거 우리 의지가 얼마든지 다 자유로운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라는 거는 막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쭉 넘어가서요. 14부를 한번 보십니다. 14호는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 지성, 의지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학술과 이걸 사이언스를 학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옛날부터 이 사이언스 그러면요. 이걸 과학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고 이걸 학문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뭐를 취득하건요. 무엇을 쓰건 학술과 예술에 관해서는 그다음에 우리 몸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 죄의 문제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그럴 때 켈빈이나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경건한 사람이건 경건한 사람이건 하나님께서는 학술이나 어떤 예술에 관한 그런 재능은 공평하게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그렇죠? 학술이나 예술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15번. 학술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다. 16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6번. 시작. 학예에 관한 인간의 재능도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학예라 그래서 제가 관로를 써서 넣어줬습니다. 번역을 도대체 이렇게 해서 책을 파는 분들이 계시니까. Art and Science. 요거를 학예라고 해놓고요. 뒤에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했는데 Art and Science에 관한 인간의 재능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잖아요. 그때 무엇을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신경을 써서 만들라 그러고 너희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내놓으라고 얘기했던 게 뭡니까?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뭐죠? 네,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쉬워요. 텐트고 치수도 다 나와 있어요. 쉬워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맡기질 않습니다.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재능 있는 사람에게 맡겨주십니다. 사람마다 재능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것, 특별한 재능 있는 사람에게 맡겨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2에서 5 환영합니다. 제7기 성경대학. 네. 내가 이제 그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유다지파 후르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무엇을요?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는요 재능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특별한 영을 더 주십니다. 재능이 없는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특별한 영을 더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런 재능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주어서 충만하게 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신이라는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겁니다. 또 한번 넘어가 봅니다. 그래서 17번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 언더스탠딩의 한계. 아까 철학자들은 그 언더스탠딩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개발을 시켜보고 죄의 문제도 해결해볼까 막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맥을 못 칩니다. 특별히 켈빈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우리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위대한 천재조차도 두더지보다 더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미납니다. 이분 책 읽어보면요. 구원에 관한 한 온 세상의 지혜와 온 세상의 언더스탠딩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 천재들조차도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두더지 많은 눈도 못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다음부터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야 되고 계시를 주셔야 됩니다. 이 얘기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걸 주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뭡니까? 그게 19절입니다. 19번입니다. 19번. 요한복음 1장 4에서 5절로 사람들의 영적 맹목을 증명한다. 그래서 아까서 인간이 타락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주 비참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철학자들은 이성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면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도 없습니까? 5절. 제가 4절까지만 부탁했는데 집사님 5절 얼른 한번 찾아봐. 4절 이랬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1장 5절. 그래서 이제 사람 사이에 빛이 왔잖아요. 빛이 와서 어두움 가운데 이렇게 왔는데 그 빛이 이 어두움이 이 빛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게 보면 컴프리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싸지를 못한다, 이해하지를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다. 성도님들, 빛이 어두움 가운데 오면 어두움이 싹 다 물러가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이 깜깜합니다. 그런데 어두움이요, 그 빛을 알지를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성으로도 안 되고, 의지로도 안 되고, 뭐 철학으로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되고, 지금 예수님이 왔는데 다 깜깜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이제, 20번 보십니다. 20번부터는 제목 자체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샥 빨리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는 제목 자체가 중요합니다. 20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 아멘.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거는요, 지금부터 나오는 그 제목들은, 지금 요새 소제목들은요, 이렇게 머릿속에 외우지는 못해도 원리는 다 넣어주십시오. 이거를, 신학 용어로 어렵게 하면요,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그렇죠? 우리가 사색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냥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계시 의존적 사색. 예, 신학 용어입니다. 계시 의존적 사색.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우리가 가르쳐준 거로 하나님을 다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20번요. 제목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전 12장. 죄송합니다. 이게 안 적혀있구나. 예.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가 하나님을 알고 누가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줘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부터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앞에요. 뭐 우리 인간의 비참한 상태 그래서 그걸 한번 뛰어넘으려고 막 할 때 최고가 뭡니까? 그러면 언더스탠딩이에요. 그런데 그 언더스탠딩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의 모든 생각의 시작과 교회가 태동되는 모든 시작이 여기에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고 하나님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21번 큰 소리로 제목 한번 읽어주십니다. 시작. 성령의 빛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암흑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7, 18.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이렇게 되어있죠. 그렇죠? 무슨 정신입니까? 계시의 정신. 계시가 뭡니까? Revelation. 이거는 이렇게 누군가 가르쳐서 밝혀주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뭐죠? 요한 계시로. 그거는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가서 다 보여주셔서 알게 하신 거잖아요. 그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언더스탠딩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도 안 되고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셨기 때문에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divine, passive로 그래갖고요. 우리는 신적인 수동태 같이 우리는 이렇게 다 움직여집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보십니다. 시편 119편 18. 하나님이 눈을 내려주셔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눈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죄의 문제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선행을 선을 행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왜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 예수를 전해도 왜 그게 살기 있게 다가오지 않는가? 일본 사람들은요, 유전인자 속에, 생각 속에 뭐가 있나 그러면요, 착하게 살면 자기들이 뭐가 된다. 착하게 살면 예수처럼 되고, 착하게 살면 부처처럼 되고, 착하게 살면, 이게 그 사람들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남한테 이만큼이라도 해를 안 끼치려고 그럽니다. 수 틀리면 굉장히 잔인해지죠, 그쵸? 그러니까 수가 틀리기 전에는요, 얼마나 예절 바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요, 예수를 잘 못 믿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고, 우리 위해서 누가 돌아가시고 이러면 믿지를 못합니다. 내가 뭐라도 해야지.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눈을 내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우리 시편 119편 18절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으십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또 넘어갑니다. 이제 22번. 제목만 읽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증거를 가졌으므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그 증거에서 바른 지식을 얻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23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임의로 선악을 판단할 때에는 그 판단은 분명한 것이 못 된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24번. 재미납니다. 제목이 재미납니다. 24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지식은 율법의 첫째 돌판에 관해서는 전혀 무력하며 둘째 돌판에 관해서는 결정적인 경우에 무력하다. 첫째 돌판이 뭡니까? 그러면 1계명이 4계명까지입니다. 1계명이 4계명. 찬송가 뒤에 보면 있잖아요. 그렇죠? 4계명이 뭡니까? 그러면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 망령 때 이름 부르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뭐 그 나오는 게 1계명이 4계명. 그다음 5계명에서 6계명을 두 번째 돌판이라고 보통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돌판에 대해서는 사람을 그냥 자연적인 상태로 놔두면요,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그걸 지켜나가면서 어느 정도 결정적인 경우에는 무엇인가 이렇게 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돌판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자기 국가를 유지하고 사회를 유지하고 주변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돌판에 있어서는 어느 민족이라도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첫 번째 돌판에 대해서는 무력하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25번 제목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그릇된 길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아멘. 켈빈이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모릅니다. 법도 공부했고요, 정치도 공부했고, 경제도 공부했고, 싹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꿈이 뭡니까? 그러면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요, 신정 국가를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 공부를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5번, 우리가 그릇된 길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누구의 도움이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마음의 생각이 늘 악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얘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 6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습니다. 항상 악합니다. 그래서 그 항상 악한 것을 가지고 또 물로 심판하고 또 죽이고 하면 계속 죽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죠. 내가 다시는 뭐로는 심판 안 한다? 물로는 심판 안 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죠. 그렇죠? 사람의 생각은 늘 악하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계속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 성령님의 도움이 빛이에요. 군에 갔다 오신 분들 야간 사격 해보셨을 겁니다. 밤에요, 사격을 하면요, 총이 잘 안 맞아요. 야간 사격하기 전에요, 헤드라이트를 가지고 타겟들을 딱 보여줍니다. 쫙 비춰줍니다. 그걸 조준 쫙 하게 만듭니다. 하이튼하고. 그리고는 불을 꺼버립니다. 그럼 그 자기 봤던 데다가 그냥 땅땅땅땅 쏩니다. 잘 안 맞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불 켜가지고 보면 이제 탁 딴 데로 맞습니다. 탁 겨냥이가 했는데. 참 빛이라는 게 얼마나, 불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표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26번 너무 중요합니다. 표현 자체가 중요합니다. 26번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사람들이요, 이거 하면 괜찮은데라고 생각하면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뭐 잘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촛불 들고 나가야지.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든지 다 가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게 사람은 선하다고 생각하면요, 다 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은 전부 사는 모퉁이 언저리 언저리가 다 죄 지을 준비들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7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성령이 없이 우리의 의지는 선을 사모할 수가 없다. 우리는 선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걸 행하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게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다른 것들이 이렇게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 의지로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사모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누구 얘기하려고 그럽니까? 예수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된 게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저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따지고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켈빈의 유명한 예정론입니다. 근데 켈빈이 처음부터 예정론을 안 썼습니다. 기독교 강의 1판에 보면요, 예정론이 없습니다. 나중에 은혜를 받고 글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예정론이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맞아.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맞아. 이거 하나님이 안 해줬으면 이거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정론이 나중에 들어갑니다.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27번. 성령이 없이 우리의 의지는 선을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9.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누가 이걸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천국도 가보고 예수님 음성도 듣고 예수님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속에서 끊임없이 성과하기 싸우는 거 있죠. 너무너무 고민을 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이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분들 이제는 뭐 릴렉스 하셔도 되고요. 오늘 공부하기 딱딱해도요. 다 누구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하기 위한 전제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 지금 왜 성령님 얘기하나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성령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러시아 어떤 작은 마을에 이반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시네요, 이반. 시베리아 수용소에 죄를 짓고 갔습니다. 이제 천천히 정리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서 이반이 어느 날 돌아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수용소의 생활 어떤지 이제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이 노동 캠프 이게 대단한 데입니다. 그래서 이반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해주었습니다. 수용소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머릿속으로 잘 그려보십시오. 우리는 아침 7시에 울리는 기상나팔과 함께 잠자리에서 일어나죠. 그런 간수들이 각 감방으로 따뜻한 차와 갓 구운 빵을 가져다 줍니다. 차 맛은 좀 싱겁지요. 그런데 죄수가 그런 걸 불평할 수 없잖아요. 천천히 아침을 먹고 나면 오전 9시에 우리는 일을 시작합니다. 일이라고 해도 통조림 공장에서 깡통에 딱지를 붙이는 정도입니다.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좀 아프지만 죄수가 그런 건 불평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12시가 되면 점심시간이 됩니다. 점심으로는 빵과 스튜가 나오지요. 스튜 맛은 그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수가 그런 걸 불평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점심을 먹고 담배를 피며 쉰 뒤 오후 1시에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오후 3시가 되면 간식 시간을 알리는 나팔이 불고 우리는 차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하지요. 그리고 오후 6시가 되면 오후 일과가 끝납니다. 그러면 다시 빵과 스튜로 저녁을 먹습니다. 역시 맛은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죠? 죄수가 그런 걸 불평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을 먹으면 각자에게 자유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담배를 피며 수다를 떨거나 책을 읽거나 카드 놀이를 하지요. 뭐 감옥에서 할 수 있는 놀이란 게 얼마 없지만 그 다음 뭐죠? 죄수가 그런 걸 불평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저녁 시간을 보내다가 오후 9시가 되면 취침을 알리는 기상나팔이 붑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 침대에 들어가 잠을 자지요.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 중 한 사람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놀랐구니만. 하지만 얼마 전에 시베리아에서 돌아왔다가 다시 끌려간 미하일의 말은 정반대였는데? 인간 이하의 가혹한 대접과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끔찍한 중노동이라고 그는 학을 떼었지? 그러자 이반은 담배를 한 대 길게 빨고는 한마디를 합니다. 아, 그 친구 그런 소리를 하니까 또 시베리아에 갔지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다 흩어졌습니다. 성경들 참 글 잘 썼어요. 글 참 잘 썼어요. 살아보면요, 똑같은 거 가지고 막 불평할 수도 있고 막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책을 참 어려워요. 참 이 책을 보면서 참 감사해. 첫째 감사한 게, 그래도 어려운데도 다 모여서 같이 공부한다고 다 모인 성이 있는 게 고맙고, 어려워요 그러면 어려운데도 아니요 쉬워요 라고 대답해주는 성도님들이 고맙고,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어떠한지 어렵지만 쉽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목사가 있어 고맙고, 안 그래요? 이거 누가 금요일에 성경대학 만들었나? 아이고 참, 집에서 쉬는 게 낫지. 그렇게 안 하면서 나와서 부족하지만 우리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 왜 지금 왜 예수가 필요한지를 이렇게 오래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가슴에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 있죠. 오죽 예수님이 필요하면 이렇게라도 설명을 해야 될까, 이렇게라도.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들을 한번 나눕니다. 예수 없이 못 삽니다. 예,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1년도 하나님, 미국에 와서 생활하기 시작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평생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떠나지 말게 하시고, 좋은 만남의 은총들을 허락하셔서 주위의 아름다운 사람들 만나서 즐겁게 신앙생활하며 아름답게 위로하며 격려하는 귀한 우리와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교회는 안으로는 아이들을 교육하고 안으로는 우리가 신앙을 다지며 밖으로는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들고 복음을 전하며 선교를 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교회가 진행되고 교회를 섬기는 지혜로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